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언급합니다. 제가 매시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미루어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뭐 해야 될까? 매년 뭐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설교는 뭘 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떤 것에 초점 맞춰 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회개한 사도 바울은 회개하자마자 바로 전도를 합니다. 9장 22절에 회개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15년, 20년쯤 흐릅니다. 사도행전 17장쯤에 오면 이제 약 15년, 20년 신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볼 때, 이런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한 20년쯤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쯤 지났을 때 그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알겠지만 더욱 아예 규례가 되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이 메시지도 해야 되고 저 메시지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오직 그 전체를 활용해서 성경 전체의 기록에 맞게끔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면 설교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이어야 합니다. 양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양육합니다. 양육 어디까지 양육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까지 제자 교육이 있습니다. 제자 교육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도가 다양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도학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논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발전적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은 있는데 올바른 내용이 무시되거나 내용이 빈약하다고 하면 그것은 전도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겁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은사가 뭐 있다 아니면 뭐 끊어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습니다. 물론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냐는 거죠. 왜 지금 시대에 우리 각각에게 이런 귀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은사 주신 이유가 성경 주신 이유와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각각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을 이기신 참왕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면서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부분이고 그 이상의 영역이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가장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그가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오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문제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더 정확한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무렵에 그는 벌써 남편 다섯이 있었던 사람이고 여섯 번째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가 존재했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고 그 말은 가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노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이로 직접 갔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한참 쉴 그 사막 기후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다는 얘기는 그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시대에 여인이 그래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속했지만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볼 땐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그분이 남편 다섯 명과 살 때는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이미 남자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프고 경제가 없고 사람들 때문에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자기의 과거를 들이마쳐도 아 선지자구나 이렇게 보여졌을 때도 자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였던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졌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을 때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더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을 때 그 과거가 지워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여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돈 없는 것과 과거와 아니면 인간관계에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이 복음 받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충격적인 사실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오려고 했던 목적인 물을 길러 했던 그 물동이조차 아예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가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병났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병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더 가난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감옥을 갔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과 핍박과 순교와 기타 등등의 모든 경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용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궁핍에 이르러도 풍부에 이르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할 줄 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우리를 주께서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가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지 우리 주님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받은 사람들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하고 있고, 구한 사람들은 또 간증하고 있고, 간증한 걸 보고 또 구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것 또한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믿음을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언뜻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지 않으면 끝내려고 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피로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해서 고작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것보다 무슨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냐?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구속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면 구원은 어딘가에서 건져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있는데 거기서 건져낸 거죠. 우리 인간이 사단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빠져있으니까 그것을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것이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아주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아주 충격적이면서 강력한 메시지죠.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사실은 우리 중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아니면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수많은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지도자급이잖아요.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고 총회장일 수도 있고 뭐 교회 리더일 수도 있고 여튼 선지자 노릇을 한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인정함을 받는 분들입니다.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세 번째 보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옵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만 하면 금술이 좋아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종류의 사람들은 보통 수준들보다 훨씬 높은 최고의 어떻게 그레이드로 얘기하면 최고의 그레이드를 뽑아서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자들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좀 베일이 가려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인가요? 선지자 노릇 행한 것이 불법입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주 수준 높은 겁니다. 근데 뭐가 불법이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귀신 쫓아내고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권능 행하고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가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직접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세계복음화와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과 세계복음화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이거하고 무관한 그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작정된 자들을 건져내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거하고 무관한 그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한 이 구실이 많이 깊이 있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유대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일주일 중에 한 2, 3일은 금식하고 그 금식한 걸 가지고 모아서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얘기한 그대로 율법을 지켜냅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모르고 있는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이 마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만 잘 희미하게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고 다 저 사람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 늘 하나님 얘기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이 백성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복음만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이슬람권, 저 이 가톨릭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는 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인물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보면 은변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능통한지 지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니까 성경에서 말하기에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엄청난 분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은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고 또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단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말도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열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 중에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만 알고 있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것을 보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한 도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메시지는 바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게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런 아볼로. 이 아볼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속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인물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정말로 전제한다고 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정말로 전제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부족함이 없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브리스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이셨을까? 좀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이셨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볼로에게도 브리스 부부를 보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저는 신학적으로 많이 무지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뭐 많은 어떤 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버텼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우리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아볼로 같은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선명한 구원의 기준을 가질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의미로 볼 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큰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참 복을 받았구나.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너는 참 복 받았다. 우리 주님이 대놓고 복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을 더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이 됐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이제 반석이다. 이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곡해해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수위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복음이 반석이에요. 그 알려주신 복음, 그렇게 믿는 믿음,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냐 아니면 음부의 권세의 놀이터가 된 교회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이토록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단이 놀이터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질 만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복음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목회자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속삭이는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단에 심지어는 이렇게 흔들리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모래성 위에 집 지었냐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었냐, 어디에 교회가 세우셨냐 그 얘기예요. 올바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실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의 해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반석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도권을 줍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사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어떤 창고를 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되고 천국 열쇠요 그 엄청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바로 그 자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참 복을 받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더하여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그만큼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진실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내 모든 문제를 그의 죽음과 부활로 끝내셨구나. 그의 죽음과 부활은 부족하지 않구나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 주님이 너는 참 축복받았구나 라고 칭찬할 만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반석 위에 든든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운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이 더욱더욱 여러분들을 지켜내며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